주보여시면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될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62문에서 64문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62문에서 64문까지 제가 또 문 읽고 우리가 또 답을 읽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신 칭의 교리를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신 칭의 교리와 선행과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이제 사도신경 해설이 다 마친 후에 이것들을 다 믿으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해서 믿음의 유익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제 62문에서 64문은 그럼 선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선행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62문에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고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의가 의의 한 부분도 안 되고 어떤 의도 될 수 없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62문에서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 답에 보면 두 가지 문제를 다루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어떤 의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해서 그 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어떤 의인가? 그 답이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최고 행위는 그렇다면 어떤가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일은 완전해야 된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 행위도 그것도 그런데 그것은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63문은 네, 63문과 이제 64문은 거기에 이 교리에 대한 다른 반론들 두 가지 반론 대표적인 두 가지 반론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63문에서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은 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따른 그 상을 왜 약속하셨는가? 거기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63문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또 하나의 논박은 또 하나의 반박은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 우리의 행위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교리가 사람들을 주의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악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그런 이제 반박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하여 63문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러한 문답이 나오게 된 것에는 종교개혁 시대의 그 상황이 이 배경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그 그릇된 주장을 이 62문에서 63문까지에서 논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의 행위가 어떤 공로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그 믿음에다가 사랑과 봉사라는 것을 우리의 헌신이라는 것을 더해야만 완전한 의가 되어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의 선행은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이신칭의 교리가 또 하나 종종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신칭의 교리는 반율법주의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하니 그러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 그럼 그거 반율법주의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행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가 가르쳐져야 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62문, 63문, 63문은 여기에 대해서 이신칭의 교리와 선행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잘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요. 62문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62문에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다뤄본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 곧 만족해 하심, 의로움, 거룩함,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우리의 의인 것이죠. 우리의 것에서부터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이, 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밖에 있는 의. 그래서 우리 밖에 있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의로움과 거룩함이 이제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이 세 가지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설명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을 어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보면은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직도 악한 성향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참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이신칭의 교리 설명하는 그 부분이 있죠. 여기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것이 해결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서는가? 죄책이 없는 자로 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우리 죄에 대해 마땅한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감당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책도 없는 자로 서게 됩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롭습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킨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보실 때 그의 백성을 바라보실 때 야 완전한 의인이구나 모든 계명을 네가 다 지켰구나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법을 지킨 자로 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이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거룩한 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이죠. 죄책은 하나도 없고 모든 법은 다 지켰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러한데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다른 선행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도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저의 선행도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후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책과 오염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율법으로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가? 네, 없죠. 없습니다. 하이들 우리가 본 것처럼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율법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약속에서 난 의를 그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율법에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것은 율법과 율법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에 있어서 율법과 행함으로 의를 얻는 생각을 이 성경 말씀은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빈손으로 선물로 주어진 일을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행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62문은 특별히 우리의 선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질문에서 우리의 선행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답에서도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그래서 우리가 행한 최고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하면 믿는 우리입니다. 중생한 자들인 우리, 즉 신자들의 선행도 하나님의 율법 요구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를 비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수준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한다. 수준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범위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명만 어겨도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것과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면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의 최고 행위란 그 수준에서도 불완전하고 범위에 있어서도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행위입니다. 우리들의 행위입니다. 우리들의 행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신자는 성령님의 은혜를 입었고 또 성령님에 의하여 어떤 선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때 이미 이런 내용들이 쟁점이 됐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의 행위가 의를 이루는 한 공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기를 주셔서 그로 인하여서 나타난 선행이기 때문에 이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유사하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이 1500년대 있었던 이 논의가 똑같이 계속되어서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이제 신학에서 그러니까 한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라는 그런 신학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칭의를 선포하신다, 의로움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인데 우리의 선행을 보고 그때 그들이 주장할 때 단순히 우리의 선행을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일어난 우리의 선행을 보고 그것을 공로로 평가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것은 바로 신자들의 그러한 행위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내어놓는 그 행위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다 오셔서 정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찬송도 합니다만은 그것들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는 좋은 선행이고 좋은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집중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정말 그 찬송을 하고 예배 모든 순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온 마음으로 집중하여 그걸 다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그 행위에도 정말 온갖 생각들이 거기에 다 떠오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 선행일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염이 거기 항상 묻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것들이 갈 수 있는가 할 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자들의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고 오염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 자신도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신자들의 그 행한 그 모든 선행들이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본래는 상을 주실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행위들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그 오염이 다 제거된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보충 설명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성취할 능력이 없으므로 어느 것도 우리의 것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타난 모든 것이 정말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일으키셨는데 거기다가 또 우리는 우리의 오염을 섞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하나님 예수님의 공로를 99.999 하시고 제 공로를 거기다 0.0001 보태주소서라고 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서 이제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모순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예로 들고 또 야고보서에서도 또 아브라함이 예로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4장 우리가 보시면 로마서 4장에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에게 무슨 공로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말합니다. 바로 4절 말씀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어떤 율법의 행위가 공로가 되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가보면 똑같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해서 2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절부터 보면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마치 행함이 공로가 되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행함과 믿음이 마치 행함도 어떤 공로가 되는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른 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행함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몸이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그 생명을 잃는 것이죠. 생명을 잃은 몸에게는 어떠한 생명의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이제 그에게 참된 믿음은 선행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유익으로서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해서 믿음의 유익으로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했고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열매는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말씀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은 행함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야고보서 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선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행위와 칭의의 공로가 될 수 없고 그러나 믿음은 선행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없이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는 구원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선행은 공로가 아니죠. 그래서 행위 없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믿음은 틀림없이 그 열매로서 선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행위와 상관없는 구원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63문에 상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63문과 64문은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가르침에 대한 이 반대 의견을 다루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반대이죠. 첫 번째 반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선행이 상급을 가져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선행이 공로가 아닌가 이러한 반대 의견이고요. 63문은 또 대표적인 또 반대 의견인데 선행이 아무런 공로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는가, 방종하며 살지 않겠는가, 방종하며 살면서 나는 어차피 믿음으로 의를 얻는 사람이니까 나는 믿음으로 의를 얻고 나의 행위는 방종하며 살겠다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이 두 가지 반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이 63문에 있는 선행에 따르는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의와 거룩 안에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 누리는 복된 삶이 약속되어 있고 미래의 삶에 누리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을 종종 미래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미래에 정말 완전히 누릴 우리의 영광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삶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신자들은 그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그 상급으로 또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어떤 보상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보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행을 행해야 하는 의무가 본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놓고 하나님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또 주십시오라고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행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을 성경은 정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4절 6장 4절 5절 보시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무슨 이익을 얻을 방도로 생각하는 그것은 마음이 부패한 것이다. 5절에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4절 말씀에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왜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이것은 교만한 거죠. 내가 이 정도 했다. 내가 이 정도 경건 생활했다. 내가 이 정도 선행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주시지 않을까? 이런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교만한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 마음이 부피한 것, 진리를 잃어버린 것.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상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말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사실은 안 주셔도 될 것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 된 줄을 알고 부족한 줄을 아는 자들은 정말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일하는 사람이 자기의 노동에 대한 값을 요구하듯이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거래하는 관계, 경건을 하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방도로 보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닌 것이죠.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자녀는 아버지께 정말 감사와 사랑으로 그 정말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더 받을까요? 물론 어려서는 그러죠. 어려서는 자녀가 오늘 구두 닦음 아빠가 나한테 용돈 주겠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제 그것마저도 기특해서 용돈을 주긴 하지만 그렇지만 자녀는 정말 그 아버지를 사랑의 마음으로 그 부모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와 자녀죠. 이만큼 했으니 마땅히 나에게 이걸 주시오. 이런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이며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63문입니다. 63문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 두 번째 반론입니다.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두 번째 반론. 이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하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신칭의 교리를 방종을 위한 도구로 삼는 이들이 있다면 교리 때문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이신칭의 교리를 빌미 삼아서 방종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거나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믿기 시작한 분들의 그 삶을 이제 보거나 읽게 되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그런 정말 이상하고도 진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처럼 뭐 책들이 많이 번역이 됐습니까? 책이 많이 나왔습니까? 정말 뭐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이제 옛날 분들이 쓰셨던 책들을 이제 이렇게 학교에 기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은 정말 무슨 지금처럼 무슨 인쇄술로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쓴 것을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뭐 그렇게 해 가지고 책을 묶어서 실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책이 책을 삶는 그게 이 1940년대 50년대니까요. 그런 책이 정말 딱 한 가지만 안 거죠. 아,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구나. 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이거 하나만 붙들고 평생을 사는. 그런데 그 삶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야,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라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 원리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인데,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졌다는 것이요, 그리고 성령을 소유했다는 그 말인데, 그러한 사람은 그 삶을 통하여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방종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미 이 시대, 그러니까 이미 여기 로마서 우리가 3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이미 사도 바울이 이미 그때 있었던 그런 이런 유사한 반론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이신총의를 말하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야, 우리 이신칭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악함이 드러나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우리가 구원한다 이런 것이니까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 너희들은 지금 악을 행하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리는 이런 식으로 오해되었는데 결코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오해는 이미 이렇게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용을 보았습니다. 선행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여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참, 구원, 감사인데 십계명 해설이 바로 이 감사에 있는 것이죠. 감사에. 이렇게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와 선행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이신칭의 교리와 선행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확인하게 되고, 참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 있는 행위가 나올 수가 없음을 또 확인하게 될 때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성향이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무엇 선한 것을 한다라고 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오염이 섞여 있어서 주여, 바로 우리가 드러낸 것들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가 드러낸 그 행위들마저도 부족하고 오염되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씻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선행도 받으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을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